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의 마루주키 다루스만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18일 일본 도쿄에서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 자리에서 납치는 범죄 행위라며 북한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또 다루스만 보고관은 가토 카스노부 일본 납치 문제 담당상을 만나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이 북한과 대화를 계속할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토 담당상은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닫을 생각은 없다며 모든 납치 피해자가 하루빨리 귀국하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올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기 위해 정보 수집차 일본을 방문했으며 23일까지 머물 예정입니다. 이란은 경제 제재가 해제됨에 따라 원유 생산량을 20% 늘려 하루 330만 배럴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로크노딘 자바디 이란 석유부부 장관은 18일 현재 하루 280만 배럴씩 원유를 생산하고 있지만 앞으로 여기에 50만 배럴을 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원유 가격은 이날 10여 년 만에 최저치인 배럴당 28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자바디 부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산유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바디 부장관은 만일 이란이 지금 산유량을 늘리지 않으면 주변 산유국들이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자신들의 산유량을 늘려 국제 원유시장에서 이란의 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이 지난주 미 해군 함정 두 척이 페르시아만 이란 해역에서 표류해 선원 10명이 이란에 15시간 억류됐던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설명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두 척의 미군 함정은 국제해역에서 미 해안경비대 선박을 만나 재급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도중에 계획된 항로로부터 이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령부가 조사를 통해 미군 함정들이 항로를 이탈해 이란 해역으로 들어간 이유를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고 당시 미 해군 선원들은 페르시아만을 통해 쿠웨이트에서 바레인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란은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미 해군 함정 두 척을 납포하고 선원들을 구금했다가 15시간 만에 석방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이라크에서 실종된 미국인 3명은 바그다드의 한 아파트에서 납치됐다고 이라크 경찰이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직 이들의 납치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 당국자들은 실종된 미국인들을 찾기 위해 이라크 당국자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미국인들이 이라크에서 실종됐다는 보도에 대해 알고 있다며 이라크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들의 소재 파악과 구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경찰은 실종된 미국인들이 바그다드의 도라 지역에서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일부터 23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이란 등 중동 3개국 순방에 나섭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이 살만 사우디 국왕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초청으로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이번 방문을 통해 3개국 정상들과 각각 회담을 갖고 원유 등 에너지 협력 방안을 비롯해 양자 관계 강화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시 주석의 이번 3개국 방문은 또 사우디와 이란이 국교 단절까지 선언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져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상위 62명의 부자가 보유한 재산이 전 세계 인구 절반의 재산과 같다고 국제구호기구 옥스팜이 밝혔습니다. 5년 전에는 상위 388명의 부자가 전 세계 인구 절반의 재산을 보유했었던 점을 감안하면 빈부 격차가 더욱 커진 셈입니다. 옥스팜은 이번 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을 앞두고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옥스팜은 보고서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세계가 점점 더 불평등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같은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 같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4차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일본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번 협의에서 그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 결의를 통해서 국제사회가 명확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북한과 러시아가 함께 추진하던 경제 관련 사업들이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북 제재와 함께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황해도 서해안에는 오전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함경남북도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오다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9도에서 영하 9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6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3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4차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일본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명확한 대응을 놓고 한국 당국과 협의를 했는데 당장 미 국무부 부장관과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계획돼 있어 중국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한일 외교차관협의회가 종료되면서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주변국들의 연쇄협의 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대북 압박 전략과 방향성을 놓고 미한일과 중국, 러시아 간 치열한 탐색전과 신경전이 벌어졌다면 이제부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등 구체적인 대북 제재 조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한일 3국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부터 외교장관 전화협의,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외교차관 협의 등을 통해 중국에 강력한 압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한일 3국은 북한의 핵 위협 수준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강력하고 포괄적인 새로운 대북 제재를 결의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임성남 제1 차관의 지난 16일 발언입니다.
특히 영내 핵심 이해국들이 평화를 위한 책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반면 중국은 북한 정권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전방위적 성격의 제재엔 반대하는 듯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두 나라는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명확한 대응이라는 형태로 의견 조율에 이르렀습니다. 황준국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입니다.
금번 협의에서 그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 결의를 통해서 국제사회가 명확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이제 관건은 구체적인 안보리 대북 제재 조치를 두고 중국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입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안보리 제재 결의 초안의 요소들을 세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의 중국 전문가인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현재 중국이 북한의 지난 1, 2, 3차 핵실험 이후 유지했던 대북 정책을 계속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를 줄 것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변화된 대북 제재를 어느 정도 진정성 있게 수용할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강도를 높였을 때 만약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붕괴된다면은 중국으로서는 동북아에서 큰 혼란을 얻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 한반도에서 사실상의 모든 영향력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한 제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중국의 우려를 과연 미국이 또 한미일이 얼마나 불식시켜주고 신뢰 있게 그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지가 가장 핵심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 교수는 아울러 중국이 사실상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북한의 역할과 전략적 가치를 염두에 두고 북핵 문제를 판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은 서로의 전략적 경쟁 구도 흐름을 기반으로 북핵 문제를 다루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아시아 순방 차원에서 오는 19일 한국을 방문한 뒤 20일쯤 중국을 찾아 대북 압박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오는 27일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중 당국 간 연쇄 회동이 대북 제재 수위 등 북핵 대응 전략 논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함께 추진하던 경제 관련 사업들이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핵실험 이후 러시아의 태도에 변화가 생겨서 그럴 것이란 예상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여파로 북한과 러시아가 추진하던 경제협력 사업들이 중단될 수 있다고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지원하는 독립국가연합연구소의 블라디미르 예브세프 유라시아 통합과장은 최근 러시아의 인터넷 매체인 폴리트콘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북중 관계뿐 아니라 북러 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러시아의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러시아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설명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최근 몇 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12월 초에는 전력협력협정을 체결해 전력기술 교류와 전력에너지 공급 그리고 관련 기반시설 건설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러시아는 연해주를 물류기지로 활성화하기 위해 북한, 한국과 함께 라진 하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 하산에서 출발한 물품을 북한 라진항을 통해 한국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현재 3차 시범 운송까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예브세프 과장은 이런 사업들이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라진 하산 프로젝트를 비롯해 입국 비자 간소화 조치 같은 북러 간 협력 사업들이 모두 중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실험의 영향으로 이런 사업들이 최소한 1년은 동결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브세프 과장은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추진하려던 장기 사업 계획들도 나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러시아에서 북한을 거쳐 가스관을 한국까지 연결하는 사업과 러시아 전력을 한국에 공급하는 계획, 또 철도로 러시아, 북한, 한국을 연결하는 사업을 예로 들었습니다. 러시아 국동개발부와 철도청은 북한 철도망을 현대화하는 작업에 참여할 것을 검토했었지만 이런 계획들도 모두 동결될 것이라고 예브세프 과장은 전망했습니다. 예브세프 과장은 이번 핵실험이 북러 관계에 미칠 영향의 깊이를 가늠하기가 힘들다며 두 나라의 교역도 크지는 않지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액은 2014년 기준으로 약 9천만 달러입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과 한국, 중국이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또 대북 제재와 함께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를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먼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어떤 의도에서 핵실험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I think it probably had to do with the testing program that his military has set out.
김정은 제1위원장은 군부가 마련해 놓은 계획에 따라 핵실험을 실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나 한국 같은 외부 요인은 고려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핵실험을 통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내부의 정치적 요인에 따라 핵실험을 실시한 것 같습니다.
북한이 네 번째 핵실험을 실시했는데요. 이제 사실상의 핵국가가 된 것일까요?
The United States will never recognize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미국은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또 북한도 지하 핵실험을 몇 차례 실시했지만 완전한 형태의 핵폭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이 이렇게 진전된 것을 감안하면
조만간 이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먼저 발사한 뒤에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핵실험을 먼저 했습니다. 6개월 안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Depends on where they are in their missile testing.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폭탄 개발과 함께 운반 수단인 장거리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과거 핵실험을 실시하고 미국과의 대화 또는 육자회담에 복귀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I think it is very difficult to imagine right now a return to the table because North Korea has indicated they are
북한이 육자회담을 비롯한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현 상황을 보면 북한이 2005년 비핵화를 다짐한 9.19 공동성명으로 복귀하겠다는 조짐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비핵화 회담이 큰 난관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실제로 큰 고통을 느낄 정도의 강력한 결의안이 나올 것으로 보시는지요?
I am hopeful that there will be some kind of resolution that will offer a sanctions bill.
네, 유엔 안보리가 단합해서 김정은 정권이 큰 고통을 느낄 정도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만으로는 북한 핵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다른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제재의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는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을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을까요?
China i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sanctions. I don't think you can have effective sanctions without China.
중국은 대북 제재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중국 없이는 효과적인 대북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중시한다면 북중 접경 도시인 단둥 같은 지역에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My impression is that China is as the chair of the six-party process.
중국은 육자회담 의장국이고 대화를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바랍니다. 또 시진핑 주석은 북한 핵 개발에 반대한다는 뜻을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많은 지렛대가 있지만 외부에서는 중국이 지렛대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어떻게 대북 지렛대를 써야 하는지 주변국과의 대화 그리고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시는지요?
Strategic patience suggests a purposeful wait for some better.
전략적 인내 정책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보다 개선된 상황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개선된 상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문제는 역사가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북한 핵 문제를 풀려면 완전한 비핵화보다 핵무기 증강을 막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에 동의하시는지요?
I don't think there's any in which the United States or any responsible country can allow North Korea.
그것은 페리 전 장관의 개인적인 견해라고 봅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이고 낮은 수준의 핵 보유를 용인하자는 것은 안 될 얘기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도 비핵화를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평양의 북한 당국자들에게 보낼 메시지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I do believe that the North Koreans need to understand that if they want security, their best way through security.
네, 북한이 진정 국가안보를 바란다면 핵 개발보다 한국 등 주변국과 국제사회와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핵 개발을 계속할 경우 주변국과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물론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등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Stay together, work together, talk frequently, and don't allow the North Koreans to.
저는 미국, 한국, 중국이 북한 핵 문제에 열쇠를 쥐고 있다고 봅니다. 이들 세 나라 당국자들이 보다 자주 대화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굳건한 공조 체제를 이뤄서 북한이 파고들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로부터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처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어제 북한군이 지난 12일부터 거의 매일 대남 전단을 살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10여만 장을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찰이 수거한 전단까지 합치면 전단 양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군이 살포한 전단은 수거된 양보다 몇 배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대남 전단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등에 제한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비난하면서도 이런 사태에 미국과 한국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중국 역할론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5일자 사설에서 북핵 문제는 연쇄적인 잘못에 의한 결과라면서 북한과 미국, 한국이 모두 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구시보는 북한의 핵 문제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려면 북중 관계에만 기대서는 불충분하며 미국과 한국도 반드시 자기들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지난 몇 년간 효과적인 노력을 방기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무력 시위를 벌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한국 여론이 북핵 사태와 관련해 중국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수소탄 실험에 직면해 한국 사회가 놀라 허둥대는 것은 이해하지만 중국을 향해 스스로의 초조함을 쏟아내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구시보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이 국제사회의 조치에 동참하겠지만 제재 수위를 무한정 끌어올리는 것은 효과를 볼 수 없고 어떤 새로운 변수를 가져올지 단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신화통신도 지난 13일 영문 논평에서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통신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접근법이 북한이 핵 능력을 더 추구하도록 몰아붙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미국이 전쟁 게임과 경제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압박 전술을 구사하면서 북한의 일부 호의적인 제안을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이 핵 능력을 갖춘 전략폭격기를 한국 상공에 띄우고 더 강력한 대북 제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역사적으로 그 어떤 압박 전술도 평양의 핵 야망을 제압하지 못했음이 증명된다며 오히려 핵 능력 추구에 대한 결심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은 북한에 대해서는 계속된 비핵화 약속 파기가 국제사회로부터 더 심각한 고립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와 신화통신의 이 같은 논평이 중국 당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고 이에 대응해 중국 언론은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홍콩의 유력 일간지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5일 사설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중국의 외교적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실험은 북한이 중국에 저항한 것이고 김정은이 시진핑의 의중을 무시한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 신문은 중국이 지난 세 차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실효적으로 제재를 강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이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핵실험으로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당국은 요즘 4차 핵실험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업적으로 포장하기 위해 각종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는 박봉주 총리 등 10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소탄 완전 성공 축하 군중대회가 열렸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 조선의 첫 수탄 시험의 완전 성공을 열렬히 환영하는 우리 천만 국민의 가슴가슴은 지금 오보이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탈북자 출신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핵실험을 강행했고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원자탄보다 더 무서워서 폭탄을 우리가 가리려 했다. 북한 인민들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어떤 조건 맞서서도 싸울 수 있구나. 이런 측면에서는 김정은이 내 쪽으로는 어느 정도 목표 달성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실험으로 얻은 것은 그게 전부입니다. 북한은 핵실험으로 추가적인 제재와 북중관계 악화,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국제적 고립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우선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위한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번 결의안에 북한에 대해 한층 강화된 해운과 금융 제재 방안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미 의회는 지난 12일 양자 차원의 대북 제재를 위한 2015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일본도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가 가해질 경우 경제가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핵 경제 병진 노선 추진도 힘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외부에서 자금과 기술, 물자를 들여와야 하는데 4차 핵실험으로 외부 지원을 도입하기가 한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기업연구소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박사는 북한 경제가 핵실험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rom the regime's standpoint, there is always the question.
가뜩이나 경색된 북한 중국 관계도 한층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중 관계는 지난해 10월 중국 류인산 정치국 상무위원회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참석으로 해빙 조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6일 핵실험을 실시하자 북한은 결연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안찬일 소장은 핵실험으로 인해 김정은 제1위원장의 베이징 방문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뭐 핵실험이라든지 또 이제 ICBM 대륙간 탄도로켓 인공위성 쏘아올리고 나면은 올해 안에 김정은의 베이징 방문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석유의 90%와 소비재의 80% 그리고 식량을 공급하는 북한의 최대 후원국입니다. 남북관계도 장기 경색 국면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강력 규탄하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누차 경고해 왔습니다. 이제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을 남북 8.25 합의 위반으로 간주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한편 한국민의 개성공단 출입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찬일 소장은 핵실험으로 올해 남북관계는 사실상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2016년은 적두부터 이게 남북관계가 초긴장 접경이고 이 자세가 과연 연말에 가서 무슨 대화를 한다, 정상회담을 한다 그런 그 무드 있는 분위기도 바뀌리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으로 북한이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도 사라졌다고 지적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그동안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관계 개선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실험 강행으로 그 같은 전략적 기회를 스스로 없애고 말았다고 래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I don't think you can really expect much in the way of diplomatic initiatives.
지금의 상황에서 외교적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핵실험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대신 국제사회의 강화된 제재와 북중관계 악화 그리고 국제적 고립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남북체육교류의 불씨로 기대를 모아온 국제유소년축구대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여파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대회를 추진해온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월에도 북한팀이 참가하는 유소년축구대회를 중국에서 열 예정이었으나 통일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남북교류 금지 방침에 따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한국과 북한,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 8개 팀이 참가하는 국제유소년축구대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경수로 냉각장치에 수로가 연결되고 변압기도 새로 설치됐는데 경수로 가동이 한층 가까워졌다는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영변 핵시설을 찍은 인공위성 사진에는 기다란 물줄기들이 눈에 띕니다. 90도 각도로 모래사장을 관통하는 두 개의 수로가 새로 뚫린 겁니다. 한 곳으로 모인 물줄기는 수조로 연결되고 수조는 다시 냉각수 펌프장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인근 경수로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는 14일 이 같은 위성사진 판독 결과를 근거로 지난 6개월 동안 경수로 건설에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감속제로 사용할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 만큼 경수로 운영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진단입니다. 38로스는 경수로에서 생산된 전력을 통제할 변전소의 완공에도 주목했습니다. 지난해 7월과 8월 변압기 두 개가 각각 설치돼 변전소가 제 모습을 갖췄다는 관측입니다. 다만 경수로 가동에 필요한 변전소와 전력망 간 연결 작업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38로스는 실험용 경수로의 가동 시기를 예측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변전소를 설치하면서 외부 공사는 마무리됐지만 내부 공사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연료봉으로 이뤄진 핵연료 집합체 조립 시점과 성공 여부 역시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38로스는 실험용 경수로가 가동되면 경수로를 추가로 건설하고 민수용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핵무기용 핵분열 물질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북한이 이 같은 시설을 운용한 경험이 없는 걸 고려할 때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은 최근 발간한 북한의 산업 2015년 개정판에서 북한의 전반적인 기술 수준이 한국의 1980년대 초반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개정판에 따르면 조선과 자동차, 제지업종의 기술력은 한국의 1960년대 후반 수준에 머물렀고 석유화학과 타이어, 시멘트, 판유리, 식료품 업종은 1970년대 초중반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업종의 기술 수준은 한국의 2000년대 중반 수준까지 성장했습니다. 또 최근 5년간 북한의 산업별 생산 실적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대부분 한국의 10%에도 못 미쳐 남북 간 격차가 여전히 컸습니다. 영국의회가 다음 달 북한의 여성폭력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합니다. 북한 여성들에 대한 심각한 권리 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 방안을 찾을 예정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회 초당파 모임인 북한 그룹이 다음 달 22일 북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 제기란 제목으로 대규모 국제회의를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그룹은 성명에서 정치인들과 정책 결정자들, 민간단체 대표들, 탈북 여성 피해자들, 전문가 등 150여 명이 북한 여성들의 권리에 대한 고질적이고 극단적인 폭력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북한에 만연된 성과 성적 지향에 기반한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지만 이에 관한 국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행사를 개최한다는 겁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에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여성 차별이 북한 사회에 만연돼 있다며 특히 강간 등 성폭력과 고문, 강제 낙태, 인신매매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북한이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이지만 이런 차별이 오히려 국가 정책의 기반에 있고 북한 정부는 유엔기구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개선 압박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엔 한국과 일본, 중국, 유엔기구들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지역기구들, 여성보호단체, 법률단체 등 다양한 단체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회의는 성에 기반한 위반, 여성과 소녀의 인신매매, 여성 권리 개선을 위한 국제정의 개념, 그리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이후의 인권보장 등 4개 분야로 나눠 하루 종일 열릴 예정입니다. 영국의회 북한그룹은 지난 2004년 데이비드 엘튼 상원의원과 캐롤라인 컥스 상원의원이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안보에 대한 영국의회 내 관심을 높이기 위해 결성됐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최근 발생한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발송 사건은 북한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메일 발신지가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추정됐던 지난 2014년 한국 수력 원자력 공격 당시와 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강신명 경찰청장은 18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발송된 악성 이메일의 발신지 계정을 추적한 결과 인터넷 주소, 즉 IP가 중국 랴오닝성의 대역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이어 이메일이 발송된 IP는 특히 지난 2014년 한국 수력 원자력 해킹 사건 때 활용된 IP 구역과 일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원전 가동 중단 협박과 원전 도면 유출 사태로 충격을 주었던 한국 수력 원자력 해킹 사건 당시 한국 정부 합동수사단은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판단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 청장은 그러나 이번 이메일도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느냐는 질문엔 확실하게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소식통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해킹 수사의 특성상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할 경우 방어수단이 노출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해 북한의 소행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강 청장은 또 문제의 이메일 성격을 투트랙 스미싱 메일로 추정했습니다. 첫 번째 보낸 메일에는 악성 코드를 심지 않아 상대를 안심시킨 뒤 수신자가 해당 메일에 대해 회신할 경우 두 번째 보내는 메일에 악성 코드를 심어 감염을 유도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입니다. 강 청장은 한 번에 바로 감염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메일에 악성 코드를 심어 보내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번 이메일로 인한 피해는 그리 크지 않거나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메일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회신을 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수사당국은 지난 13일과 14일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를 사칭해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요청하는 이메일이 대량으로 정부기관과 국책연구기관에 발송되자 해당 이메일의 발신자 계정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발신지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핵실험 이후에 한국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전력이 있습니다. 지난 2009년 5월 2차 핵실험 뒤엔 디도스 공격을 했고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엔 주요 방송사와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공격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임종인 전 청와대 안보특별보좌관은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강원 정책의 기로에 서 있다며 강경책을 택하더라도 인명살상 등 직접 무력이 아니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약화시킬 수 있는 사이버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왜곡적인 공격 방법이 사이버 공격이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강수를 둬가지고 공격을 한다면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고, 그리고 북한은 이미 그동안에 많은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한국의 여러 가지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하고 협력을 강화해가지고 사이버 역량 강화를 더욱 힘써야겠죠.
이 때문에 한국 국가정보원은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지난 8일부터 사이버 위기 관심 경보를 발령하고 각 기관에 보안 활동을 강화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서울 전쟁기념관의 전쟁 역사실이 6개월간의 새 단장을 마치고 재개관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무리 우리의 사기를 쫓지 못했고 모두 지쳤다.
서울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 전쟁역사실이 6개월간의 시설공사를 마치고 지난 12일 재개관했습니다.
서양사 연표를 만나게 됩니다. 관람객들이. 그래서 여기 있는 연표는
이번에 재개관한 전쟁역사실은 2104제곱미터 규모의 전시관으로 선사시대부터 조선 중기 임진왜란까지의 전쟁역사를 보여주는데요. 각 시대별 시간순으로 구분했습니다. 각 시대마다 대표 유물의 모습으로 재현된 문을 설치했고요. 정보 검색대와 휴게 공간을 전시실 곳곳에 마련했습니다. 전쟁기념관의 김대중 학예부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딱딱하게만 보여졌던 옛날 발굴된 유물들을 전시 영상과 그래픽 이런 것들 입체적으로 통해서 그 아주 어려운 내용들을 쉽게 이렇게 바로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 오시면 그렇게 관람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660년 나당연합군하고 싸웠던 황산벌 전투, 백제 개벽장군의 황산벌 전투를 우리가 매핑 영상이라고 해서 새로운 지도와 그다음에 피아가 전쟁하는 그 개념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몽골 제국하고 우리 고려가 1232년 처인성에서 전투를 벌였던 그런 모습들을 미라클 영상이라고 해서 당시 전투했던 모습을 김윤호 장수를 실물 그대로 외복 작전하는 것을 모형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영상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출되는 그런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산도 대첩을 3D 영상으로 실감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좀 더 이제 저희가 이제 역사도 새롭게 그리고 이번에 입체적으로 전시를 통해 가지고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전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전쟁기념관은 많은 외국 관람객이 또 오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다국어로 또 전시를 해놓아 가지고
가장 변화가 큰 곳은 남북국 시대 부분인데요. 발해의 역사를 세분화해 전시하는 등 발해의 전시 공간을 확대 강화했습니다. 또 조선시대 임진왜란 부분에서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한산대첩 영상 실감실도 설치해 7분간의 영상을 통해 관람객들이 실제 전투 현장에 와 있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그냥 보면 알 것 같은데요. 생동감도 있고요. 뭐 색채라든지 뭐 표현 기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유물들도 많고 역사적인 걸 많이 알고는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게 되는 그런 전시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죠.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박물관, 기념관 거의 옛날에 갔었어. 그게 아니고 갔었는데 그리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왔을 때 새로운 전시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 충만감이 와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마음이 좀 흥분돼요. 막 빨리 좀 우리가 먼저 봐야 돼. 왜 이런
재개관된 전쟁 역사실은 선사시대에서 조선 중기까지를 다루고 있지만 기념관을 둘러보면서 6.25 한국전쟁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사실은 너무 빨리 갑자기 좀 잊혀져 버린 것 같아요. 저희 때 같은 게 제가 꼬마 때 배울 때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접촉할 수 있었는데 6.25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잊혀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무엇보다도 많은 희생을 겪고서 그 어른들이 어떤 피와 땀을 흘려서 이룬 나라라는 걸 지금의 젊은이들이 기억해줬으면 좋겠는데
옛날엔 다 고생하게 다 컸잖아요. 지금 행복하고 좋지 기억이 좀 어슬프하긴 하지 뭐. 그땐 지대로 먹지도 뭐하고 신도 지대로 못 신 것도 아닌데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그 노래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걸로 우리가 그래서 지금도 아니 정말 여자애들이 무슨 고무줄놀이를 그걸로 했지? 그 어린 시절 그 초등학교 때 떠올리면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생각해도 그런 어린 시절의 추억이 여기 오면 아 정말 그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 이제 느껴지거든요. 젊은 층보다는 70대층 이런 분들 오면 아 그때 6.25 때 내가 몇 살이었는데 아니면 이제 이렇게 80대쯤 되신 분들은 나 뭐 들었어 봤어 뭐 이런 얘기 해요. 이런 게 이렇게 새로이 되면 그거에 대한 게 그래 정말 잘해놨어 좋아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나오는 이걸 보람 느끼고
이번 전쟁 역사실 재기관을 계기로 한국 관람객들에게는 올바른 역사관 정립의 기회를 외국인 관람객들에게는 한민족의 역사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쟁기념관의 김대중 학예부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오시면 더 옛날 우리가 배웠던 그런 내용에다가 요즘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된 부분들이 보강이 돼서 옛날에 배웠던 것하고 조금 차이를 느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전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는데요.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9490kHz,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하신 분의 신분은 보호해드리고 제보하신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한 VOA 음성사서함 전화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의 전화번호는 1번이며 202-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VOA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황해도 서해안에는 오전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함경남북도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오다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9도에서 영하 9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6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3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16도, 낮 최고 영상 11도, 남포 최저 영하 16도에서 최고 영하 11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18도, 낮 최고 영하 11도, 강계 최저 영하 21도, 최고 영하 1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구름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10도, 개성 최저 영하 15도, 최고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구름 조금 끼겠고 해산과 풍산에서는 오전 한때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영하 12도, 최고 영하 5도, 해산 최저 영하 24도, 최고 영하 17도, 원산은 최저 영하 12도, 최고 영하 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흐리고 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11도, 최고 영하 7도, 선봉 최저 영하 12도, 최고 영하 10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2에서 6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많고 눈이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1.5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9도에서 영하 8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0도에서 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오후에 2에서 6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월 19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의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18일 일본 도쿄에서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 자리에서 납치는 범죄 행위라며 북한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또 다루스만 보고관은 가토 가스노부 일본 납치 문제 담당상을 만나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이 북한과 대화를 계속할 것을 강하게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토 담당상은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닫을 생각은 없다며 모든 납치 피해자가 하루빨리 귀국하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올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기 위해 정보 수집차 일본을 방문했으며 23일까지 머물 예정입니다. 이란은 경제 제재가 해제됨에 따라 원유 생산량을 20% 늘려 하루 330만 배럴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로크노딘 자바디 이란 석유부 장관은 18일 현재 하루 280만 배럴씩 원유를 생산하고 있지만 앞으로 여기에 50만 배럴을 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원유 가격은 이날 10여 년 만에 최저치인 배럴당 28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자바디 부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산유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바디 부장관은 만일 이란이 지금 산유량을 늘리지 않으면 주변 산유국들이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자신들의 산유량을 늘려 국제 원유 시장에서 이란의 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이 지난주 미 해군 함정 두 척이 페르시아만 이란 해역에서 표류해 선원 10명이 이란에 15시간 동안 억류됐던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설명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두 척의 미군 함정은 국제해역에서 미해안경비대 선박을 만나 재급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도중에 계획된 항로로부터 이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령부가 조사를 통해 미군 함정들이 항로를 이탈해 이란 해역으로 들어간 이유를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고 당시 미 해군 선원들은 페르시아만을 통해 쿠웨이트에서 바레인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란은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미 해군 함정 두 척을 납포하고 선원들을 구금했다가 15시간 만에 석방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미 해군 선원들이 억류 도중에 육체적인 학대를 당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오웨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이라크에서 실종된 미국인 3명은 바그다드의 한 아파트에서 납치됐다고 이라크 경찰이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직 이들의 납치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 당국자들은 실종된 미국인들을 찾기 위해 이라크 당국자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미국인들이 이라크에서 실종됐다는 보도에 대해 알고 있다며 이라크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들의 소재 파악과 구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경찰은 실종된 미국인들이 바그다드의 도라 지역에서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일부터 23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이란 등 중동 3개국 순방에 나섭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이 살만 사우디 국왕과 압델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초청으로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이번 방문을 통해 3개국 정상들과 각각 회담을 갖고 원유 등 에너지 협력 방안을 비롯해 양자 관계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 주석의 이번 3개국 방문은 또 사우디와 이란이 국교 단절까지 선언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져서 주목됩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양국 간 갈등을 완화하는 중재자 역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상위 62명 부자가 보유한 재산이 전 세계 인구 절반의 재산과 같다고 국제구호기구 옥스팜이 밝혔습니다. 옥스팜은 이번 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을 앞두고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36억 명에 달하는 전 세계 하위 50% 재산은 2010년 이후 1조 달러가 감소한 반면 세계 최고 부자들의 재산은 5천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kHz, 11,990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